오늘은 나시린 가정이 되리라 악한 세대 속에 건강한 가정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큐티 하시죠? 예. 11월이 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다. 그 결단을 매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느껴지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투영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며 나아가다 보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는 우리가 먼저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참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다른 하나는 세대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한 자매를 이제 한국으로 파송하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친구가 이런 기도 제목을 제게 주어요. 목사님, 한국에 먼저 나간 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사회가 미국에 비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사납고 좀 터프하고 거칠어서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참 각박하다고 하는데 어찌 살아가야 될지 참 고민이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가만히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 사회의 모습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사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뉴스를 가만히 들어보면 좋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면 좋을 텐데 그런 소식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암울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에 그 신조어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십니까? 이렇게 생겨난 신조어들이 있는데요. 갑분싸 아세요?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 그래서 갑분싸라고 하는데 이거 이외에도요 참 많은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태기 들어보셨어요? 관계와 권태를 합친 말로 관계 맺는 것에 대한 권태를 느끼는 현상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덕계못이란 단어 들어보셨어요? 덕이 많은 사람들은 계를 못한다. 예, 마상 이건 아시죠? 마음상함. 명존세 아세요? 명치를 진짜 세게 때리고 싶다. 무민시대. 없을 묻자에다가 영어 미닝을 더해서 의미가 없는 세대다. 한국 사회의 어렵고 정말 힘든 상황들이 이 신조어들이 생겨나면서 참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이곳 미국도 비슷합니다. 문화가 좋은 방향으로 발달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죠.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가 더불어서 함께 강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나 인터넷 발달로 인하여서 인간 중심적인 성공의 기준 또한 쾌락의 수준들이 점점 더 익스트림하게 나아가고 있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범죄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어있는 크리스천들이 한 목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된 우리들이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키고 어떻게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지 참 고민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시대를 살았던 한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마누아의 가정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만한 삼손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영웅을 배출한 그 가정, 마누아가 살던 그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사기 13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사람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 손에 40년이나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로 40년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들의 행위가 광야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서 허락하신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고 매일같이 감사를 모르고 불평과 불만을 일삼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들이 벌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종종 벌을 받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악하니까 그렇죠 라고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벌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내게 벌을 받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하며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굉장히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흰옷 입은 사람으로서 꾸정물 튀지 않도록 에너지를 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벌받는 이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행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게 자신의 행위가 그리 악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묵상한 이 사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 13장 1절과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절의 말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시대 정신에 비추어서 합리화하고 그것을 행동하며 정당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행위가 정말 정당하니? 선한하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어떤 기준으로 그 행위의 온전함을 평가하고 있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만의 문화적, 세상적, 시대적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행위를 비춰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빛을 비추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악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가 그랬어요. 얼마나 왕의 행포가 심했던지 전국 곳곳에서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터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를 많이 나타내면서 대단한 업적을 남긴 시대적인 영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가 죽지도 않았는데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예전에 하루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안에 그런 소망이 생겼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엘리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위대한 일을 해야 하나 보다. 내가 남길 업적은 무엇일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가 어떤 업적을 남겨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굴까요?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에녹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에녹에 대한 인물은요,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아렛의 아들로 태어났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이후에 300년간 많은 자녀를 낳고 36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그 어떤 기록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늘로 올라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리해보면 이 땅에서 누군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이지 그가 어떤 성과를 내고 업적을 이루어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엄청난 사역을 행했던 사람도 있고 에녹처럼 소리 소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늘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에녹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생긴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어떤 성과와 업적을 남기기에 앞서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후에 누군가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 이런 평가를 듣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누아라는 인물이 에녹과 비슷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 속에 마누아라는 이름이 별로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업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요, 그는요 신실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소원이 하나씩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할 때 뛰어난 업적을 이루도록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허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업적이 없어도요, 소리 소문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하셔서 이런 말씀하세요. 김시현, 너 정신 똑바로 차려. 그래서 제가 뭐가요? 그랬더니 너 그렇게 가정 돌보지 않고 돌아다닌다며? 네 힘과 능력으로 교회 키우려고 하지 마. 그거 안 돼. 저도 알죠. 사역 일처럼 하지 마. 그러면서 저한테 해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무엇인가 큰 업적을 이루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마누아의 그런 모습을 보셨기에 그 가정 가운데 삼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요? 오늘이 성실하고 오늘이 신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누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문을 보니까 그는 소라 땅에 살았고 단 지파의 후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누아는요, 휴식, 안식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가정에 아픔이 하나가 있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요즘에는 자녀를 키우는 것도 어렵고 정말 힘드니까 가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가질 수 있는데 가지지 않는 것과 가지지 못하는 것에는 참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불행이었습니다. 일단 사회에서 이 난임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사실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가 그랬죠. 아니, 오늘날도 옛 어른들 가운데 보면 난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자가 밥값을 못한다. 여러분, 특별히 가족의 구성원이 파워이자 전투력이고 자녀들이 노동력이고 재산이고 노후 대책이고 보장인 이 사회 가운데에서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불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불행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누아의 가정을 살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분 가운데서 마음 아파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원하는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때에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니까 하루는 마누아에게 그 아내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임신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마누아의 가정 가운데 삼손이라는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음 기사가 조금 특별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그러면서 그가 이 땅에 와서 나시린으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삼손의 출생 예언 기사가 특별한 것은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아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시린에 대한 법이요, 가장 먼저 기록이 된 것은 민수기 6장의 말씀인데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남자나 여자, 누군가가 특별한 서원을 하고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나시린의 서원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요,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나시린으로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생부터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자들 가운데 이런 추측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마노아의 아내가 사무엘의 어머니처럼 비슷한 서원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나시린을 주신 것이 아닌가. 뭐 약간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서원해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부모의 서원으로 태생적 나시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나시린, 이 삼손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한 이 아이를 통하여서 그 가정에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하여 그들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하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가끔 청년들이 와서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법이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와 동시에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영적인 대화가 통하는 배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적으로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무엇보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이 마누아와 그 아내가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을 봅니다. 아내가 천사를 만나고 자신에게 있었던 그 신비로운 일을 남편인 마누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간증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큰 복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자꾸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마누아의 반응이 참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데, 마누아는요, 아내 이야기를 다 듣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아내가 계시를 받았다는 그 현상에 집중하지 않아요. 본질에 집중하는 모습을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를 만나고 보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큰 경험입니다. 혹시 천사 만나보신 분 계세요? 예, 없으시죠? 예, 저도 만난 적 없어요. 근데 굉장히 특별하고 신비롭고 황홀한 경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에게 있어 현상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아내에게 더 이상 그에 대해서 묻지도 않습니다. 7절에 아내와의 대화가 마무리되고 8절 말씀으로 넘어오는데, 그가 무엇에 집중을 하는지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자 마누아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누아는요, 천사를 통한 기적을 달라고 무엇인가 신비로운 체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있었던 기적을 자신에게 컨펌해 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내가 받은 그 계시의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이니 주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시린 아이를 그 가정에 주시면서 바랬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 소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삼손이 아니라 삼손을 키울 부부가 하나님 앞에 더 나오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만 나시린이 된 것이 아니라 가정 모두를 나시린 가정으로 그 시대 가운데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다시 천사를 보았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누가복음 1장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그에게 고백한 내용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한 가지를 더하셨을 때 거기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시린 자녀를 그 가정에 허락하심으로써 그 부모가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자녀도 축복이고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것을 발판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때에는 그 이유와 목적이 아주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선교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트리 캠퍼스가 이제 개척이 되고요. 지난주에 11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요, 딱 두 배 불었어요. 16명을 파송을 했는데 두 주 전부터 35명이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감동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저한테는 2,000명에서 지금 4,000명이 된 것 같은 귀한 감동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수요 여성 예배에서 기도해 주시고 늘 헌신적으로 섬겨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막 노방 전도도 나가고 이제 버스킹도 나가고 이제 나갔는데 방문하시는 새가족들에게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라고 물으면 주변에 초대교회 다니시는 여집사님들이 알려주셔서 오셨어요? 라고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수요여성 예배에서 열심히 홍보해주고 계시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참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쁘셔서 직접적으로 청년사역 가운데 함께하진 못하지만 청년 예배를 알리는 것이 내 사명이다, 동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이 뉴저지와 뉴욕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또한 마음에 낙심된 영혼들, 그 청년들이 우리 BM 공동체에 와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 계신 분들이 금방 여기 올라옵니다. 그래서 수요예상예배의 부흥과 청년부의 부흥은 한 배를 타고 같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포트리 캠퍼스를 개척하면서 참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16명의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었는데 그 친구들이 노르드 캠퍼스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일부는 열심히 했지만 대다수는 일반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포트리에 가서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모두 일당백으로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포트리 캠퍼스를 세우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저 친구들을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가끔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트리 캠퍼스가 세워진 이유는 1차적으로 이 땅에 죽어가는 청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그 세컨더리 옵션들이 계속 있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세워짐인 것 같다. 너희들의 그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할게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나실인 한 사람에게 있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주시면서 그 마누아 가정에 기대했던 것. 여러분, 마누아가 천사에게 가서 어찌해야 할까요? 물었을 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나시린뿐만 아니라 마누아의 아내도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 포도주, 독주,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나시린으로 사약하면 나시린으로서 사약한 이가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정 가운데 나시린 자녀 하나를 더하심으로 명확한 조건을 겁니다. 너희들도 나시린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그날 이후로 마누아의 집에서는요, 포도나무에서 나온 모든 것, 부정한 모든 것, 심지어는 머리를 깎는 칼까지도 모두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내만 안 먹는 것으로 여러분 가능하지가 않죠. 아내는 안 먹고 나는 먹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마누아도 아내와 동일한 삶을 살아야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태어나 함께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는 아마도 부모로서 모델이 되기 위해서 삶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 한 사람을 더하심으로 모든 가족의 구성원이 다 나시린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셀폰을 못 만지게 하면 애들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엄마랑 아빠는 만지면서 왜 나는 못하게 해?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삼손이 자라면서 여러분 포도가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런 나시린을 주셨으니 그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나시린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자녀를 주신 이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의 것들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변해가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주심으로, 내 주변에 영혼을 주심으로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큰 컨선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자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크리스천인데 자기가 교회에서 배운 것과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행위도 문제인 것 같고 또한 방향성 자체도 문제이고 올바른 선생의 역할을 가정에서 이끌어주지 못하니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삐뚤어지고 교회를 떠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모든 것을 다 해주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그래도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을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시간 자체가요, 굉장히 적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배우는 시간이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 교육은 어디서 해야 될까? 여러분, 홈스쿨링 해야 됩니다. 집에서요,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삶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그 가정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모델의 삶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을 보여주라고 도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악한 세대를 살아갔던 이 마노아와 그 아내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자녀가 없어서 아마도 비통하고 철저한 실패감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 서글픈 시간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녀를 주시면서 이 땅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로부터 자녀에 대한 예언의 소식을 들었을 때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서글픈 마음 아시는구나. 그 누구에게도 꺼낼 수 없었던 그 마음, 내가 기도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작은 선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가만히 생각하니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삶 가운데 그 신실한 약속이 담겨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앞으로 나아갈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삶의 고백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한 가지를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나시린 가정으로 살아가라고,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바라보며 더욱더 힘차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정 선교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